백성을 두루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번은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 하신 꾸준히 말씀을 온 세상을 전하세.
이 시간 다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주의 일을 하는데 여러 가지 시험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 시험이 어떤 대가를 기대하는 것, 주의 일을 열심히 했으니까 세상적인 축복이 오리라 하는 그것이 큰 시험입니다. 주님께서는 대가 없이 자기 목숨 바쳤는데, 우리를 위해서 바쳤는데, 우리는 주의 일을 하면서 어떤 명예라든지 명성, 대가 기대한다면 그것은 주님을 나중에 미워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주를 위해서 버릴 수 있다는 그 기쁨으로 살도록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엄청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그걸 가지고 장사하고 돈으로 계산하고 이런 마귀의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소서. 저희들도 이제는 살아가는 것이 우리를 위해 있다가 몸을 바친 그 주를 위해서 살아라고 하셨는데, 주 앞에 우리 몸을 바치는 즐거움과 기쁨을 저희에게 있게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25장 9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993페이지입니다.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여호와의 손이 이 산에 나타나시리니 모압이 그런 물 속에 초기에 밟힘같이 자기의 처소에서 밟힐 것인즉, 그가 헤엄치는 자의 헤엄치려고 손을 펴같이 그 속에서 그 손을 펼 것이나 여호와께서 그 교만과 그 손의 교활을 누르실 것이라. 너희 성벽의 높은 조거장을 헐어 땅에서 땅에 내리시되 진토에서 미치게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 이 구원은 반드시 대비가 됩니다. 하나는 구원으로 기뻐하는 쪽이 발생되는 가 하면은, 한쪽은 자기 힘으로 구원 받으려고 애쓰다가 결국은 주님에 의해서 처참하게 망가지고 저주받는 그런 양상, 서로 대조가 되는, 서로 반대가 되는 그런 양상을 주님께서 양쪽을 다 일으키시면서 일합니다. 병행해서 일어나는 거죠.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나는 빛으로 왔다 할 때 사람들 생각을 빛으로 왔기 때문에, 빛이기 때문에 받아들이면 될 것이라, 이렇게 이제 안일하게 생각하시는데, 요한복음 3장 1장과 3장에 보면 빛이 오는 것은 어둠으로 하여금 어둠을 폭로하게 하시고 드러나게 하시며 이래 있습니다. 뭔가 짝대기 가지고 이렇게 실실 설치는 것처럼 그냥 있는 고용한 수면에다가 뭔가 이렇게 하나님께 추가적으로 부과해서 뭘 더 주시는 것이 아니고 짝대기 가지고 꾸정물 휘젓듯이 휘휙 저어버리면 아 나에게 이런 어둠이 있었나 그게 발각되고 폭로되는 일과 병행해서 주님의 빛 대신 주님의 사랑이 사랑 대신 그 고마움 그에 대한 감사가 같이 병행해서 일어나는 그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가만히 있거라 내가 주겠다 할 그때 우리는 있는 것은 이게 정당한 것이고 추가적으로 더 보태는 것처럼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땅의 일을 분주하게 할 때 그 사도 바울도 이 땅에서 엄청 고생했거든요. 근데 우리 저 보통 사람 입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엄청나게 고생을 했으니까 속으로 얼마나 그 하나님에게 예수님에게 원망을 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제가 성경을 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생을 하고 굶기도 하고 유혹과 그리고 이단한 소리를 그렇게 많이 들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가뿐하게 아주 꿋꿋하게 자신만만하게 주의 복음을 전했던 것은 그 이유가 고린도 후서 그 12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끌려 갔는데 그가 한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로다. 그게 이제 사도 바울이 그가 셋째 하늘에 끌려가죠. 셋째 하늘 삼청투위를 하죠. 셋째 하늘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셋째가 하늘까지 올라가 보니까 내가 나 맞아 할 정도로 자기 자신이 의식되지 않을 정도로 그 낙원의 기쁨과 광채에 아니 혼이 나갔지요. 너무 좋았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삼청천 낙원의 천국에 갔다 오니까 이 세상에서 자기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은 일상적인 일들은 시잘데없는 그 별 고민거리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맨날 하는 말이 자기가 힘들게 하면서 하는 말이 누가 주를 이길 수 있느냐? 주님이 날 이기고 있는데 내가 어찌 주를 이기겠느냐? 우리가 마무리에 쓰레기처럼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주님께서 내한테 주는 일이다. 너희를 보기에 내가 무명한 자 같이 하늘나라 유명하고 너희를 보기에 내가 가난하지 난 모든 것을 가진 자고 너희를 보기에 내가 지금 곧 죽어가는 같이 사실은 내가 살아있던다 라는 이야기를 뭐 가뿐하게 했어요. 항상 기뻐라. 내가 어떤 형편이든지 내가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내게 능력 주지 않아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야말로 자유입니다. 큰 다리로 성큼성큼 지구 아메리카, 유럽, 일본, 한국, 중국 큰 다리로 성큼성큼 지구를 밟고 다니는 거인처럼 사도바울의 몸체는 키가 몇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마음가짐은 온 지구에 어디에 갖다 놓아도 지구를 내다보면서 주의 받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 자 그게 남자입니까? 남자가 남자다워야 남자거든요. 그게 남자 아닙니까? 그래서 남자답게 대응하라고 우리 보고 성도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천국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 세상이 힘듭니까? 세상에 이렇게 골치 아픈 일이 있습니까? 천국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한번 천국을 맛보고 그 다음에 다시 세상을 보세요. 그 별 고민거리 아닙니다. 그 괜히 마귀의 시험 들었어요. 작은 일인데 아주 큰 일인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겁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 이 이사야가 뭐를 지금 혼자서 지금 굉장히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즐거워하느냐 하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이사야, 예, 이사야 그 25장에 이 보니까 우리의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로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구원자가 내가 바짝바짝 뛴다고 구원되는 것이 아니고 미리 구원을 갖다 주시는 분이 있다는 겁니다. 미리 구원을 갖다 줘요. 식당에 가면 여러분들이 손 씻고 주방에 가가지고 직접 요리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언제 그냥 책상에 또 앉아 있으면 뭘 기다립니다. 저는 웨이터가 와가지고 뭘 드시겠습니까? 예, 이거 드시겠습니까? 놓으세요. 하고 가가지고 음식 준비하고 오면 그 음식 그 고소한 냄새와 더불어서 우리는 그냥 기다리죠. 즐거움으로. 구원은 갖다 주는 거란 말이죠. 갖다 주는 거. 구원을 갖다 준다는 이것을 이사야가 이렇게 알았는데 굳이 이사야는 도대체 신학교를 몇 년 동안 연구하고 공부를 책을 몇 권 봤으면 이 구원이라는 것은 그냥 공짜로 갖다 주는 것이라는 값없이 주시다는 것을 어떻게 이걸 뭘 공부를 해서 알았겠느냐 이 말이죠. 이건 이사야가 뭘 공부해서 안 게 아닙니다. 그 구약, 저도 신학교에서 구약 신앙이라는 걸 배웠는데 구약 신학을 보면서 늘 그 떠오른 의문점이 하나가 뭐냐 하면 이거였어요.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강제로 집에서 부모가 책임지고 구약 성경, 창세기, 레위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이런 거 그냥 달달 이어다시피 시편, 특히 시편 같은 데는 아침 저녁마다 자식들에게 시편을 가르쳐서 그 유대인들이 자기 민족의 결속력을 다졌다는 겁니다. 아침 저녁마다 아버지가 책임하여 자식들에게 다른 학문도 중요하지만 성경을 이 구약 성경을 우선적으로 가르친 것은 신명기에 보면 부모된 자가 또는 제사장도 부모된 자가 자식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게 되면 그렇게 가르침을 배우는 그 자식은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잊지 않고 결국은 마지막에 메시아 왕국에 오면 우리들은 구원 받는다 하기 위해서 가정에서 그렇게 가르친 것입니다. 참 부지런하지요. 요즘 뭐 요새 기독교 교인들 아침 저녁마다 자식 앞에 놓고 그 성경 가르치는 가정 거의 없습니다. 저도 옛날에 한번 해봤는데 반발이 심해요. 가정 예배 든다 하면 벌써 꾸벅꾸벅 잡니다. 졸아요. 시비인지 아니면 반발이란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조금 쫍니다. 속으로 내한테는 그만 치워서. 지 꼬라지는 그 에이구 성경 가르친다 치워서 그만 당신 다 알고 내 다 하는데 치워서 막 아 내가 알아서 한다 라는 그러한 그 요새 가장의 권위는 뚝 떨어진 상태에서 성경 가르친다는 게 이게 아니죠. 이제 누굴 좀 욕하자는 게 아니고 지금 현실을 이야기하는 건데 다 마찬가지로 바빠서 다 모을 시간도 없고 다 그런데 그렇게 성경을 완벽하게 했던 그 사람이 왜 우리가 아는 메시아를 왜 안 믿냐 말이죠. 그게 신앙 다니면서 구약에서 신앙 넘어오는데 넘어오질 않는 거예요. 넘어오질 않는 거예요. 아 도대체 우리는 그 여호와 구약의 여호와가 주 예수님인 줄 아는데 왜 그들은 몰랐을까? 나중에 그 공부를 하면서 하하 그게 인간의 힘으로 문자로 해석해가지고 넘어올 상황이 아닌구나 하는 걸 알았습니다. 어디에 나오냐 하면 바로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 나오는데 그걸 오늘 설명하면서 이사야를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이사야 어떤 누가 가져다 준다는 걸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 보면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을지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어느 시 어느 때에 지시하는 것인지를 상고하냐 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의 영이 미리 예수님이 이 땅에 등장하기 이전부터 그리스도의 영이 선지자들 속에 성도 속에 이미 미리 있어서 마치 그저 노인과 바다에서
낚시 고래를 잡아서 낚시 그 낚싯줄로 잡아당기는 노인의 심정으로 너희들이 개맛을 알아 하는 거 있죠. 노인의 심정으로서 잡아당기는 식으로 어느 누구 쪽으로 예수 그리스도 자기 쪽으로 잡아당기는 식으로 이미 꽂혀있더라 말이죠. 누구의 영이요? 그리스도의 영이. 다른 말 하면 두 자로 성령. 성령이 이미 구약에 꽂혀있었던 거예요. 딱 그저 피를 꽂힌 거예요. 성령이 딱 꽂히게 되니까 다윗 같은 경우에는 다윗 같은 경우에는 자기 부하 직원하고 부인하고 서로 간통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왕치고 아니 뭐 왕 아니라도 그 당시에 여자 안 받을 사람 없는데 왜 하필이면 나단 선지자가 그 많은 그런 일들을 그 뭐 숱하게 했을 건데 왜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가 그런 바세바 하는 일을 꽂히게 하느냐 말이죠. 그래서 다윗이 그 순간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상한 심령이 되었어요. 그때 다윗은 뭘 알았냐 하면 우리야라는 장군이 나 때문에 나 이 다윗 왕 때문에 우리야 장군이 억울하게 나의 다윗 왕의 알리바이 때문에 나의 의로움을 유지하게 하려고 한 것 때문에 억울하게 우리야 장군이 그 바세바 남편이 죽었다는 걸 아는 겁니다. 이것은 다윗이 유독 나쁘다든지 다윗이 유독 몸쓸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고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도대체 누구 때문에 누구한테 밀침을 당했어? 도대체 인간들이 기본적인 어떤 소양 때문에 인간들이 아랍에서 내려온 어떤 성깔 때문에 그분은 맥없이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아야 되는가? 그걸 앞당겨서 꽂혀서 알려주는 겁니다. 이게 고난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제사보다 원하지도 않고 예배도 원하지도 않고 번제도 원하지도 않고 막대한 헌금도 원하지 않고 오직 주께서 원하는 것은 네 너 자신을 알아. 내가 상한 심령입니다. 할 때 비로소 그동안 가리워졌던 주님의 거저주시는 은총과 용서가 그 한도 끝도 없이 무한정으로 다윗에게 쏟아졌습니다. 다윗은 예언자가 된 거예요. 예언자가. 장차 오실 분이 그 많은 사람 가운데 나에게 꽂혀서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힘이 하나마 부분적으로 알려주더라면 이러한 구약 성경의 약간 부분적으로 조금씩 한 조각씩 나누어서 그리스도를 보여줬다는 이 배열 이 순서가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장이라는 이름으로 거기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게 전부다.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은 바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는 것이 믿음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영광 안 보여주면 그거 조작된 믿음입니다. 거짓말입니다. 나 잘났다 믿음입니다. 그게 아니고 진짜 십자가 믿음이 꽂히면 노인과 바다에 나온 것처럼 작살이 꽂히면 심지어 아브라함도 꽂혔어요. 아브라함도.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브라함이 지금 내 보기를 기다렸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뭔가 예수 그리스도한테 이제 꽂히게 되면 그 뭐가 꽂히느냐 하면은 나는 죄인이며 예수님께서 대신 값을 치름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리스도 영으로 인하여 내가 그리스도 사람이 되었다. 영생 얻은 사람이 되었다. 비록 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하지만 내 몸 새로운 몸은 그리스도 영으로 말미암아 다시 산다. 그 꽂힌 낚싯대로 해야 산다. 이것을 한결같이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구약이든 신약 성경은 떠나서 공통점입니다. 공통점.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 같은 그 경우에 고린도 전서 15장 10절을 보면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께서 만들어가는 겁니다. 이것을 종합적으로 베드로전서 보니까 종합적으로 피라미드를 세워요. 피라미드 아시죠? 전 그 사면체 뿔로 된 거. 그 피라미드의 밑바닥은 뭐가 깔렸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깔렸어요. 말씀이 깔려서 그 말씀이 도대체 무슨 의미냐 하고 한창, 천층, 두층 계속해서 꼭대기 올라가면 거기는 다 이루었다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 있는 모든 수천 기절들은 무엇을 바라보기 위해서, 무엇을 그 안에서, 말씀 안에 무엇이 담긴 인가를 바라보기 위해서 바라보면 그 꼭대기는 십자가의 피입니다. 피. 피로 인하여 하나님의 피로 값주고 산 교회예요. 베드로 전서에 보고 피뿌림을 받기 위해서, 피뿌림을 받기 위해서, 세도서 가면 다른 일 할 때 확 뿌리죠. 피뿌림을 입기 위해서 선택된 나의 백성들아. 고린도서 1장에 보면 내가 끝날까지 너희들을 온전한 채로 지키리라. 이 위가 어디야? 십자가의 피에서 나온 그 십자가의 피. 사람들은 그걸 어리석다고 안 믿는데, 믿는 자에게는 십자가의 피가 최고 위에 있으니까, 이게 줄줄줄줄 한 층, 두 층, 한 단계, 두 계단 따라 흘러다 보니까, 어떤 말씀을 받아 거기에 십자가 피가 묻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다시 십자가 피로 다시 소급해서 그 피라미드 꼭대기를 바라보면, 거기에는 너 부족하지, 다 못 이루었지, 내가 다 이루었다. 고린도 후서 5장에 보면 죄 없으신 자로 하여금 죄를 삼으신 것은 저를 믿는 자애가 의인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12장에 보면 오실 때까지 한 번이 아니고 오실 때까지 되풀이해서 너희들은 죽게 오실 때까지 이 피와 이 살을 기념하라. 오실 때까지. 요한계시록 1장에 봐도 찌른 자도 볼 것이요, 모든 사람이 어린 양의 그 희생을 바라본다면, 그때 너희들이 찔렀고 십자가 사건으로 막 끝에도 십자가 사건으로 결국은 그것으로 심판을 하는데, 주를 사랑하지 않은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는 그 주가 바로 십자가 지신 그 그리스도 십자가 지신 그 주를 바라보지 아니하면 그 누구도 그 앞에 구분될 적이 없습니다. 어차피 인생이라 하는 것은 지 맘대로 살고 자기 좋은 대로 살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지 않더라도 우리는 손해될 게 없어요. 지옥 가도 우리는 손해될 게 없습니다. 다만 그냥 피를 흘린 것을 믿게 된 것만, 그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로 받게 된 것만 행진을 한 거죠. 뭘 바친다고 더 기뻐하는 것도 아니고 봉사 더 한다고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바라보면서 그분에 의해서 이미 포착되고 이미 포함되어 있는 주님의 피에 정인되었다는 이 관계만으로 우리는 더 이상 바랄 게 없습니다. 아내가 한 남자의 아내 되면 좋아서 그 이상 바랄 게 없지요. 연애할 때야 이 남자가 여자 꼬실 낳고 뭐 다 2억짜리 다이아몬드 뭐 해줄까, 몰래 그건 해줄까지요. 해주고 큰일 나지. 해주고 하다가 3천짜리까 해주고 커플 해주고 해야지만, 이렇게 뭐 이렇게 자꾸 하지만, 일단 결혼하고 난 뒤에는 그 비싼 음식 안 사줍니다. 그냥 집에서 라면 끓여 먹자. 그래도 좋아요. 왜? 그런 거 안 사주고, 그런 다이아몬드 안 사줘도 신부신랑 된 걸로 만족하잖아요. 새삼스럽게 신랑 신부 된 상태에서 뭔가 더 잘 주려고 하면 이거 많이 수상합니다. 아직도 자기가 신분지를 안 믿는 사람이고 신랑인지를 안 믿기 때문에 초조감에 의해서 신랑 더 달라고 신부 더 달라고 애쓰는 것은 정말 이것은 부부관계가 깨지는 관계죠. 그래서 여자들이 결혼하면 살찌잖아요. 어들 거 다 일어났던데 뭐. 다이라시 살찌지요. 뭐, 빼도 박도 못하고, 이제, 기분 좋지요, 이제. 처녀 때는 옷 곱게 드레스 입고 오다가, 이제 결혼하고 난 이제 남편 주름 입고 뒤 도와드리고, 이래도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다 이뤘는데요. 이게, 그게 자기가 그만큼 성실하게 말씀 지키라고 애쓰스가 아니라, 이미 다 이루심이, 다윗을 가지고 사용하듯이 지금은 나를 통해서 사용한 거예요. 사용하다 보면 내가 말씀에 비춰서 못 낳는 것도 드러나고, 뭐 천하 제일 돈 사랑하고, 남 부자 되기 1등으로 좋아하고, 온갖 거 남 비판하기 좋아하고, 온갖 먹는 게 있는 거 맨날 그런 거 생각하고, 온갖 성경 말씀에서 다 튀어나오더라도 그걸 그런 말씀을 통해서 다시 피라미드 위에 제일 꼭대기 위에 십자가에 바라보면서 주여 저 은혜로 저 용서하심이 저 피가 나를 구원하는 힘입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또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걸 이런 어떤 이유침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다시 바라보면서 그 신랑의 신부됨을 감사하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비해서 오늘 본문에 보면 뒤에 모압이라는 나옵니다. 모압. 이 모압이라는 이 종족에 대해서 제가 그 뭐 자주는 안 했습니다만 여러 몇 번 했는데 뭐야 이게 모압이 우리 편이 아니라서 할 때마다 잊어버리고 해놓으면 잊어버리고 했죠. 모압은 위치가 어느 쯤 되는 나라냐 하면요 이게 여기가 만약에 유다 예루살렘이라면 포항 쪽입니다. 포항 쪽. 근데 이 모압의 나라라는 것이 누구 때문에 생기느냐 하면은 그 누구 때문에 그 저 롯, 소돔과 고모라의 유황불 사건 때문에 그때 처음으로 발생된 나라입니다. 거기에 롯과 두 딸이 와놓고 아버지와 두 딸이 관계를 맺어서 나온 그 나라가 모압과 암몬인데 그 큰 딸 이름이 후손이 모압이고 그 동생에 의해서 태어난 나라가 암몬인데 지금 한 포항 여기라면 거리가 한 포항 정도 가까운 거대요. 근데 이 모압 나라가 왜 이렇게 성경에 중요시 등장하냐 하면 이 모압 나라가요 이스라엘을 굉장히 놀렸습니다. 얼레리 꼴레리 한 거예요. 얼레리 꼴레리. 아이고 인간들아 이 그르뱅이들아 그 애굽에 살지 뭐 때문에 모세 그 말 믿고 나오나 이 바 덩신들아 모세 그것도 쓰지 않고 그 사기꾼도 그거다 무지무지 놀렸습니다. 그것도 물들라 물도 안 주고 양식 좀 보태주죠 하게 에이 양식 없다고 양해 완전 놀부심보에 놀부심보. 그래서 이스라엘 가는 건 그것도 모자라 가지고 이번에는 자기 그 자기 있는 자기 목사들 그 저 발람이라는 그 선지자를 동원해 가지고 돈을 줘 가지고 저주케 하는 거예요. 저주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막이 없으면 일이 안 됩니다. 이단 없으면 일이 안 돼요. 이단 없으면 심심해가지고 도대체 믿는 사람이 분간도 안 돼요. 꼭 이렇게 저주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성도라 하는 것은 설교 다시 처음 새로 할까요? 성도란 예수님의 고난과 영광을 보여주기 위해서 본인이 원하는 인생을 이제는 끝났어요. 본인이 원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꽂혀서 성령이 꽂히게 되면 그리스도 영이 있으면 데리고 다니시는데, 무엇을 보여주느냐? 예수님은 이래서 고난받았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구원된다. 양면을 보여주는 도구로서 오늘날 자기 백성들을 지금 움직이고, 장기할 움직이듯이 이렇게 움직입니다. 너는 마, 너는 상. 물론 각자 처지에 대해서 다 움직임이 달라요. 다 다른데. 어떤 사람은 교통사고 나게 하고, 어떤 사람은 사법고시 폐사하기도 하고, 그러면 어떤 상이 있든 간에, 진짜 성도라면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 부족을 깨닫게 하고, 오직 십자가의 피의 공로만, 그 은총만 용서가 되고 구원받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도구로서, 어떤은 병원에도 가야 되고, 어떤 사람은 법원에도 근무해야 되고, 어떤 사람은 농사도 지어야 되고,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저 그리스도 안에는 다 한 몸이라는 하나같이 동일한 원리로 움직인다 이 말이죠. 움직이는데 우리가 정말 나쁜 짓에서 벌 받는 게 아니고 벌이 아니고 저주 받는 게 나쁜 자 저주 받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십자가의 그 고난을 우리를 통해서 비치게 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곱게 가지 못하고 온갖 저주란 저주를 다 받는데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힘이 있습니까? 무슨 군사력이 있습니까? 도저히 한 발짝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발람 선지자를 입을 변화해서 분명히 도움받고 저주하도록 되어 있는 그 순간에도 발람은 자신도 모르게 축복이 나와버렸어요. 그 축복 내용이 뭐냐? 엿들어 보니까 이런 내용입니다. 저들은 변변치도 못하고 되지도 않았지만 저 인간들은 놀랍게도 그들 가운데 위대한 구원자가 계시는구나. 그 저 이스라엘의 특징은 자기 잘났다 내 잘났다가 아니라 우리의 왕을 부르는 소리가 들리는구나. 이래요. 그 민수기에 보면. 그게 모압 나라와 마주칠 때 비로소 등장한 사건입니다. 모압은 자기 힘으로 나라를 일으킵니다. 자기 힘으로. 자기 힘으로 나라를 일으키고 유지하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런 무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자기들 속에 왕이 있습니다. 그 왕에 의해서 그들은 인도함을 받는 아주 특이한, 보이지도 않는데 그 왕을 부를 때 그 왕은 자기 백성을 용서하고 앞에 막을 자 없게 모두 물리치고 적들을 다 끌어들이고 승리자가 되는 그러한 과정을 이스라엘은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영이 벌써 이스라엘 그 집단 속에도 그게 들어있다는 걸 알죠. 그때 민수기 그 24장에 보면 무슨 이야기냐 하면 별 이야기 나옵니다. 별이 하나 인도, 별이 이스라엘 전체를 인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별이 이스라엘 인도한다는 이야기, 별이 택한 백성을 인도한 이야기, 어디서 많이 들은 이야기 아닙니까? 한 달만 지내보세요. 많이 나올걸요? 동방박사 이야기 아닙니까? 동방박사가 별 보고 동방박사가 왔잖아요. 아기 예수까지 왔잖아요. 자기 왕한테. 동방박사는 성도가 자기를 구원한 왕과의 만남이 별에 의해서 주신대잖아요. 그 별이 별 보고 왔단 말이죠. 해가 먹히고 해가 금어졌다, 해가 떴다. 이게 무슨 징조입니까? 주몽이 새나라 만든다는 징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별이 떴다. 별이 인도를 받았다. 아기 예수 만났다. 이거는 소설도 아니고 동화도 아니고 이게 실제 상황이며, 바로 성도는 그 아기 예수의 영이 있기 때문에 아기 예수를 위해서 감히 그 귀한 목숨까지 별로 크게 이기지 아니하고 바칠 정도로 완전히 자기 속에는 현실 그 자체였습니다. 현실 그 자체예요. 시민생활도 아니고 교회에서 노다 끄는 것도 아니에요. 뭔가 주님의 행운 하나 따내려고 오는 그런 그 거래하러 오는 것도 아닙니다. 완전히 자기 안에 별이 뜬 거예요. 샛별이 뜬 겁니다. 뭐 어떻게 아느냐 하면은, 왜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느냐. 나의 인생은 예수를 믿기 전에는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는 줄 알았는데, 예수 믿고 난 뒤에 왜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가. 누가 내 인생을 갖고 노는 것 같아. 그런 느낌. 모압은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모압은 이것이 그냥 자기, 뭐, 우연히, 이거 뭐가 이스라엘이 뭐, 유다가 조금 뭐 승리했겠지라는 식으로, 그저 모든 원인을, 그 원인 결과를 인간적인 선에서 처리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느냐 하면 마치 미꾸라지 빠지는 것처럼, 11절, 그가 헤엄치는 자에 헤엄치려고 손을 펴면 같이 그 속에서 손을 펼 것이나, 미꾸라지 빠지는 것처럼 그저 빠지려고 애를 쓰고 이렇게 애를 쓰지만, 뭔가 붙잡으려고 하지만, 미꾸라지 빠지니까 다 빠져버리고, 남는 거는 구원할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제가 그저 글을 하나 쓴 거에 보면, 이 불신자들은 아무리 그저 예수 교회 가지만, 돈 떨어지면요, 예수 사라집니다. 한두 명 본 게 아니에요. 돈 떨어지니까 교회 안 나오고, 돈 떨어지니까 예수도 없어져요. 그러면 그 사람이 평소에 예수는 뭐냐? 돈 좀 있을 때, 신에게 아부 좀 하면, 있는 돈 더 얻을까 싶어서 했는데, 저도 시험 많이 해봤습니다. 안 됐디다. 예수 돈 안 갖다 주는 예수였어요. 그거, 행운 안 갖다 줍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사랑이 내가 소유한 돈보다 천배 만배 더 귀하기 때문에,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이제는 거꾸로 반대돼가지고 네 목숨 내한테 내놓을래? 거꾸로 뺏어가요. 내 목숨을 주는 게 아니라 엎어진 놈 자빠진 놈 더 파는 것처럼 주시는 게 아니라 몽땅 손들어 돈 내놔. 내 몽땅 다 뺏어가 버려요. 서대만 집사같이 이사야처럼 사도 바울처럼 열두 제자들처럼 뺏기는 기쁨, 뺏기도 생명은 오히려 뺏길 수가 생명은 더 현실감 있게 다가오는 그러한 놀라운 기적들이 퍼지는 거예요.
주의 십자가의 피가 생명이 내 속에 들어가 있구나 라는 것을 그때마다 깨닫게 하기 위해서 전혀 세상 사람과 다른 방식으로 우리를 살게 합니다. 기다리고 또 기다립시다. 그리고 기뻐합시다. 우리 속에는 그리스도 영이 계십니다.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이 하는 일을 오해했습니다. 거래하면 되고 흥정하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기도 마야 할 테니까 돈 내놓고 봉사 마야 할 테니까 재수 좋아지라고 무당 숨기듯이 숨겼던 저희들 이제는 주님의 사랑 앞에서 주님의 삼척전 앞에서 우리의 욕심은 그저 한낱 욕심일 뿐 버리고 또 버려야 될 것은 욕심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떠나지 않고 이미 우리의 신랑이 되신 것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저희를 삼아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223장 합시다.
세상 모든 수고 끝나 우리 장막 벗고